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우리의 인생길을 죽음에서 빛 가운데로 옮기시고, 그리하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목자 되신 인도에 따라 우리가 그 앞에 엎드려 그 크신 말씀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 지혜로 우리를 일깨우시며 우리 앞길을 밝히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요 진리의 빛 가운데 사는 자임을 깨달아 알게 되옵나이다. 우리의 신앙은 관념이 아니요 살아있는 것이오매 우리의 내면의 역사 속에 우리 내면의 심령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밝히 교훈하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푸른 초장 위에 인도함 받는 양떼처럼 그 말씀을 위해 꼴을 먹고 우리 심령이 소생함을 얻게 되옵나이다. 그것만이 인생 사는 참된 의미며 영원한 가치인 것을 저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온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며 통치하시며 또 울량한 신실한 사랑을 보이신 분이시기 때문이옵나이다. 주여,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연약한 자이오나 주께서 죄인으로서는 악인으로서는 고백할 수 없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열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속한 자임을 알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를 부르신 그 뜻대로 주여 거룩하게 하시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부르심의 소망대로 그 목적대로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 되게 하시고 신앙의 바른 본질을 아는 자가 되게 하시며, 그리함으로 껍데기를 붙들고 사는 무너져가는 존재들이 아니요 실로 생명의 말씀과 살아있는 내용을 붙잡고 살아가는 참 백성 되게 하셔서 이 땅 사는 동안에 삶의 모든 예비적인 신자의 삶들이, 천국 가기 이전에 훈련받는 모든 것들이, 또 이 땅에서 누려지는 천국의 그 맛들을 잘 깨달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인생의 한 토막을 그 이 시간에 저희가 하이델베르 여러분들로 모여서 주의 말씀을 생각하고 신앙의 도리를 분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 모으신 주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심으로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에 말씀의 도리를 잘 깨달아가는 시간 되도록 우리가 역사하시고 조명하셔서 이 자리에 모으신 자 가운데 한 분도 그냥 돌아감이 없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려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리문답은 다시 53문 남아있는 부분을 마치고 54문으로 이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3문 84페이지 한번 교재를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53문 문답을 함께 읽죠. 문답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신께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첫째, 성신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그분은 또한 나에게도 주어져서 나로 하여금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하며 나를 위로하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 내용에 관해서 여러분 지난번에 나눠드린 자료를 보게 되면 페이지가 67페이지, 67페이지 보십시오. 오늘 나눠드린 거기 자료에는 페이지가 안 매겨져 있네요. 예, 그거를 이어서 페이지를 나중에 붙여넣으세요. 69부터 시작해서 오늘 나눠드린 거는 69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이어져 가면 됩니다. 67페이지를 일단 열어보시고요. 차를 보죠. 차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성령님을 어떻게 소멸치 않고 보존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내용인데, 성령을 소멸치 마라. 주께서 이제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소멸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럼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뜻이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그 성령 소멸치 말라는 뜻을 이루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바가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알기 위해서 그 몇 가지 정리해 놓은 이 내용이 있는데, 요 다섯 가지 하나씩 하나씩 한번 천천히 읽으면서 살펴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령님을 받을 때와 같은 방식으로 같은 방편을 통하여 보존할 수 있습니다. 1. 말씀에 부지런히 청종하고, 2. 복음의 진리를 진지하고 신중하게 묵상하고, 복음을 더 알고자 강렬히 소망하며, 3. 끊임없이 회개하고 양심에 어긋나는 죄들을 피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4. 꾸준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5.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은사를 바르게 사용합니다. 이렇게 되면 성령을 소멸치 않고 보존했을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을 받아 누림의 방식이기도 하시면서, 동시에 받아 누리고 있는 성령을 소멸치 않고 충만에 이르기까지 나가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건강하며 하나님 기쁘게 하시는 영적 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면, 그러면 어찌해야 하는가 라고 했을 때, 그것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신앙 상식대로예요. 첫째는 말씀을 부지런히 청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청종한다는 말의 뜻은 무엇이죠? 우선 문자 그대로 하면 뭐가 돼요? 귀를 기울여 잘 듣는다는 뜻인데, 그 귀를 기울여 듣는다는 말의 의미는 심령을 열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인정하며 순종적 자세로 듣는 것을 의미하죠. 따라서 그 말씀을 듣게 되면, 그렇게 되면 묵상으로 자연히 연결돼 가게 됩니다. 그래서 2번에 보면 복음의 진리를 진지하고 신중하게 묵상하고 라는 말이 되어지죠. 이 묵상과 더 알고자 하는 소망은 자기를 말씀에 비추어 성찰해가는 신앙의 태도로 연결돼 나갑니다. 그래서 3번에 가게 되면 끊임없이 회개하고 양심에 어긋나는 죄를 피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의 측면이 나타나요. 반응이 나타나요. 이거 이 반응을 가리켜서 말씀을 묵상하여 말씀을 깊이 청종하고, 그 청종한 말씀의 기초로 묵상하고 깨달아진 교훈을 자기 마음에 비추어 볼 때 나타나는 한 가지 필연적 경건의 태도가 회개와 양심에 어긋나는 죄를 끊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하니 진실된 소망이죠. 근데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없는 것인 줄 알아서 이것을 이룰 수 있기를 원하여 주 앞에 꾸준히 뭐죠? 한 번에 이루지 않는다는 것이죠. 평생에 걸친 성화의 진보적 과정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꾸준하며, 그리고 간절히, 외식이 아니요 위선이 아니요 거칠애가 아니요 남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고 하는 진실된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 기도의 태도가 무엇인가? 그러면 오직 주께서만 나를 고칠 수 있나이다. 내가 스스로 고칠 수 없는 중병자요 죄인입니다 라는 세를 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그 은혜를 입어서 이제 소극적 측면이 아니고 적극적 측면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구체적인 신앙적 실천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도우심을 구하고 환경의 인도함을 구하고 은사를 사용해 나가는 다섯 번째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볼 때는 이 다섯 번째의 결과로 보고 그에게 있어서 주께서 말씀하신 열매를 보고 안다라는 성령의 열매를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맺게 됩니까? 그 과정이 이거예요. 과정이 이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어떻게 맺게 됩니까? 이 과정에 따라 맺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동기도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요. 그 결과와 또 목적도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열매와 비슷한 자연적이며 교양과 양심에 기초한 일반 도덕적 선과는 그 나오는 과정 절차가 달라지죠. 그 말씀에 부지런히 청종하기 위해서 자신의 게으른 나태성을 억제하고 부지런히 청종하기 위한 훈련의 방식으로 일정 분량을 시간을 내어 읽도록 결심하는 것은 첫 출발의 좋은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하루에 일정 분량을 시간을 내어 읽는 태도를 꾸준히 해나가는 것, 평소에 말씀을 항상 보기 때문에 시간 낼 필요가 없는 사람은 일정 시간 안 내도 돼요. 눈 떠도 보고 항상 보는 사람은 괜찮아요. 그런데 항상 못 보는 분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보는 것은 좋고, 그 시간을 놓치면 또 다른 시간에 보충을 하고 이렇게 꾸준히 노력하는 게 좋죠. 근데 기억할 것은 성경 읽는 태도는 귀하지만 읽는 습관 그 자체가 다섯 번째의 열매까지 오는 첫 번째 과정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에요. 그 자체도 매우 귀한 것이지만 근데 읽는 그 자체가 실제로 말씀에 대한 지식은 많이 쌓으나 심령에 대한 자기 성찰의 의미까지 오지 않으면 절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영적 진보가 안 나타나요. 성화란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외적으로는 매우 종교 생활에 익숙하고 말씀을 이렇게 잘 술술술술 적용하고 끌어내고 설명은 잘하지만 심령은 아직도 전혀 자라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알아요. 어떤가 하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제 그 뭐 유학을 갈 때 클레먼트 신학교라고 캘리포니아에 있는데 그 유니언 신학교인 클레먼트에 있는 그 신학교는 신학학 교수가 예배를 안 드려요. 신학에 관해서는 줄줄줄 외우는데 예배를 안 드립니다. 주일날 교회를 안 가요. 자기는 그냥 성경을 하나의 종교 문서로 볼 뿐이지 예배하는 자로서는 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그 사람은 태도를 분명히 정하기 때문에 확연히 구별이 되는데 교회를 출석하는 이 문화적 생활을 해나가면서도 그 같은 마음을 가질 수도 있다. 조심하라 그러신 것이고 그 다음에 복음을 책을 성경을 읽을 때 율법주의로 읽는 것인가 아니면 말씀을 따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읽는 것인가 하는 것은 읽는 내용을 안에서 그 읽고자 하는 그 열망이 무엇에 있는가에 달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1년 동안 다 읽어야지라는 자기 목표의 만족을 위해 읽게 되어지면 그러면 읽는 습관은 있지만 내용은 심령으로 닿는 일에 게을러져요. 그러니까 읽을 때에 어차피 성경 읽다 보면 말씀이 우리 심령을 이렇게 일깨워주는 역사가 있어서 깨달아지는 일이 있지요. 그러나 읽는 사람의 태도가 여러분 이미 신자니까 진짜 읽는 사람은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으로부터 주의 교훈을 받고자 하는 간절한 신앙적 소망을 갖고 그래서 주 앞에 읽는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응답받습니다. 말씀을 알고자 하는 소망을 성령께서 일깨워주십니다. 참 응답받아요. 존경하는 한 교수님 계신데 제 은사죠. 근데 그분은 성경을 깊이 아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제 성경을 이렇게 깊이 아시게 됐습니까? 지금도 이제 그분이 말씀하고 우리가 가만히 듣거든요. 뭐 더 할 말이 없어요. 그냥 가만히 들어요. 계속 배우기 바쁘죠. 근데 이제 그분 말씀이 성경을 저희도 그렇게 선생님처럼 잘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이제 여쭈니까 하신 말씀이 성령께서 일깨워주시니 기도하시고 읽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답이에요. 우리끼리 모여서 그러죠. 야, 기도 안 하고 있는 사람 있냐? 아, 우리도 애써 보는데 안 보이는데 선생님은 보이고 가르쳐주고 보면 성경이 보이고 뭐 이런데 이거 차이를 모르니 어떻게 그리 말씀하시나 그러는데 그분이 그 이상 말씀할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그분 경험이라. 왜냐하면 성경을 이렇게 쭉 있다가 이제 갑갑한 거죠. 성경을 읽는데 말씀이 얼른 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갑갑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데 어느 순간에 성경의 그 맥을 쭉 잡아준다고 그럴까, 성경 해석의 실마리를 풀어가는 큰 통찰을 성경 안에서 이렇게 보게 된 거예요. 이건가 싶어 열어보고 또 지어보고 또 하니까 신구약 전체가 징검다리가 탕탕탕 놓이듯이 성경 해석을 쭉 줄잡아 이끌어지는 신학 통찰을 이렇게 쭉 보면서 얻게 되셨어요. 그게 그분의 고백은 뭐냐면, 그것이 성령께서 읽으신 게 아니면 어떻게 이걸 읽었겠는가 라고 얘기하신 거죠. 그 다음 활자고 뭐냐면, 과연 그 통찰이 순간적 감흥인가 진실된 것인가를 확인해야 되는 인간적인 성경 공부의 노력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 나름에는 아 이거 같다라고 통찰을 얻었는데, 그 통찰이 사실 성경의 지지를 못 받는 통찰일 수 있어요. 그것은 착각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오해인가, 주께서 가르친 진리의 각성인가, 그걸 알기 위해서는 이제 텍스트가 있으니까 계속 이제 깊이 이제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과연 그렇구나 그렇구나 하는 것들이 이제 확인돼 가면서 내용이 채워지죠. 통찰은 한 줄기지만 한 줄기로는 설교할 수 없는 것이고, 한 줄기로는 성경 해설을 가르칠 수 없는 것인데, 그 한 줄기 하나하나를 이제 깊이 천착해 나가는 그런 이제 깊은 공부가 필요한데, 그것들을 위해서는 이제 남다른 공부 학습에 열심히 있었죠. 그 선생님은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아주 탁월한 분이었는데, 그 결과 이제 그만한 탁월성을 가졌어요. 근데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 거죠.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는 말씀을 알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 하나하고, 이 짐승과 같은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매 무지막지한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교회 앞에 말씀을 가르쳐야 하니 한 줄기의 빛이라도 보게 할 수 없어서 라는 그 간절한 기도로 주 앞에 기도하고 주의 도우심으로 그만한 이해를 가졌다. 그러나 지금도 아는 게 없어 마없이 마음이 더디고 괴롭다. 그래서 뭐 이해를 못하죠. 그 말 잘 모르겠어요. 듣긴 들었는데 왜 답답한지 우리가 볼 때는 훤히 아시는데 이제 그러셨어요. 이제 그 말씀에 부지 총정하고 복음의 질을 진정히 묵상하고 복음을 더 가져가는 소망,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로 우리가 원하는가, 이게 사실 예배 드림도 마찬가지예요. 소망 가운데 주를 만나는가, 그것이 이제 예배와 신앙생활의 내용과 질적 수준을 결정해 나갑니다. 그러면 3번에 변화가 나타나죠. 회개가 나타나고 죄를 피하기를 간절히 소망이 나타나니 자기의 덕없음이 늘 마음이 아프고, 일상생활에 자기 한 사람의 성품을 떠나서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모든 관계성 안에서의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때묻음을 자꾸 보게 되어집니다.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뭐 어떤 매사에 피차간에 잘못이 있다라는 그런 일반적 수준의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성찰이에요. 주께서 나를 보시는데, 주께서 내가 보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라고 할 때 변명할 길이 없음을 말씀을 통해 이제 알았으니 이제 뭐예요? 용서를 구하는 일밖에, 그리고 돌이켜 그 일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바라는 것밖에, 그밖에 없죠. 그래서 이 회개의 이 끊임없는 회개를 칼빈은 뭐라고 하냐면 그것이 중생이라 그랬어요. 참 특이하죠? 그 중생이라는 것은 거듭남이니까 한 번 출생으로 단회적으로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좁은 의미에서의 중생은 단회적이에요. 한 번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자가 중생을 얻은 것이죠. 그래도 불구하고 칼빈은 넓은 의미에서 중생이라 했어요. 그래서 그 뭐냐면 회개와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전체 생활을 중생이라. 그러니까 3번이 바로 중생자, 3, 4, 5는 중생자의 생활이고 이것이 중생 그 자체라는 것이죠. 이것이 없으면 그 신앙이 죽은 신앙이요, 헛된 신앙이요, 내용 없는 신앙이요,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은 야고보서의 말은 바로 그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 기도 어떻게 하는 것인가? 기도는 신자가 시간을 정해놓고 하거나 어떤 목적성이 있어 기도하거나, 그렇지만 모든 기도의 본질은 무시로 기도하건 모든 기도의 본질은 철저한 인간의 무능력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능력에 대한 절적인 의탁입니다. 주여, 주께서 나를 보고 계시는데, 다시 말하면 기도는 섭리를 믿지 않으면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섭리의 손길을 의지함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그 기도를 통해 주께서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데 그 응답이 자기의 정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길 바라는 소망으로 나아갑니다. 이게 하나님 주권에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내일 일을 주 앞에 의탁하고 오늘 하루 받는 인생 속에서 오직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을 영광,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에 대한 구원을 위해 자신 주신 바 된 모든 자원을 활용해 살아갑니다. 이 전체가 이제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요, 성령 충만의 모습이라 볼 수 있어요. 이 자태가 분명하고 영적인 그 선명성이 뚜렷할수록 우린 그에게서 경건의 무게를 보고 그를 존경하게 되어집니다. 존경이 되어집니다. 이와 같은 일을 게을리하거나 나태하거나 관심을 땅에 두게 되고 심령이 산만해지면 성령 충만에 점점 약해져서 스스로도 말하기를 왜 신앙생활이 이렇게 무미건조하고 답답한지 모르겠다, 난 전혀 재미가 없다라는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신앙이 재미없다는 말은 이중적이에요. 하나는 고상한 수준 안에서의 답답함일 수 있지만 그래서 사람은 재미없다는 말에서 표현을 안 하죠. 내가 참 신앙생활에 성령 충만을 구하고 있는데 늘 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나 그렇게 구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충만한 은혜가 미쳐짐으로 감사와 위로가 있어서 계속 영원히 살아있는 소생된 생명력을 유지해 나갑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스스로 아는 거예요. 믿는 것인지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건지 이 자체에 대한 영혼의 메마름과 죽음을 스스로 제일 잘 압니다. 그래서 고통받아서 내가 믿음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데 거기다가 계속 당신 믿음 있다고 우겨대면서 위로하는 것은 상담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님을 상실할 수도 있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는 건데 읽어봅시다. 첫째, 위선자와 선택을 받지 못한 죄인들은 성령님의 은사를 회복이 불가능하게 완전히 잃어버리며 그 결과 성령님께서 완전히 떠나심으로 성령님의 고귀한 영향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게 뭐냐면 성령이 한번 참여한 바 되었다가 떠난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선자와 선택을 받지 못한 죄인들은 성령의 은사를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완전하게 잃어버린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들이 은사를 누린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런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있습니까? 그러면 히브리서 6장을 보게 되면 히브리서 6장 357페이지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교독할게요. 제가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같이 읽어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전히 욕을 보임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유명한 말씀인데 특별히 이제 4절부터 보면 한번 비춤을 얻었다, 한번 은사를 맛봤다, 그때 하늘의 은사라. 하늘의 은사는 무슨 은사죠? 신령한 은사, 신령한 은사. 그러니까 세상에서 주는 것과는 다른 그런 은사가 되게 하늘의 은사일 텐데 성령에 참여한 바 됐다. 구원받은 사람은 중생한 자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중생한 자 아닌가. 한번 비춤을 받았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됐으며 더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한 것과 또 내세해 주시는 그 능력의 그것을 또 맛본 자이고, 이렇다면 4절 5절은 중생자를 가리키는 것 같은데 6절에 가면 그런 다음에 타락한 자들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이게 어찌 된 것인가 라게 되어지죠. 그럴 때에 4절과 5절의 말씀 속에는 참된 의미에서 중생자를 가리킨 것이 아니고, 이것이 이제 68페이지 오늘 교재에 위선자나 선택받지 못한 죄인들 가운데서 성령님의 은사를 맛본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의 거룩함 안에서 한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가 되고 선한 말씀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으나, 이 모든 것들이 자기 안에 영혼 중심의 좌소인 마음으로부터 나타난 깨달음과 각성과 중생의 결과가 아니고, 자기 자신은 아직 신앙적 회의와 의심 속에 있지만 자기와 함께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 나타나는 성령님의 은사와 역사와 말씀의 선하심과 내세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보고 충격을 보아 과연 놀랍도다 이렇게 아는 참여와 맛봄, 그러면서 동시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교회 안에 들어온 자들에게 자연적 은사를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사가 교회 맥락 안에서 종교성으로 드러날 때 나타났던 그런 의미에서의 참여 경험, 그런 것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런 자들은 뭐를 알게 되는 거죠? 말씀의 진리됨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회방죄라는 거, 성령회방죄라는 말 들어보셨죠? 성령회방죄는 다시 사함이 있어요 없어요? 그 불가사죄라 그러죠. 다시는 이제 용서받을 수 없는 자 죄라 해서 불가사의 죄인데, 성령회방죄가 어떤 죄가 성령회방죄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였다, 복음을 비방하고 핍박하였다, 이런 것이 이제 성령회방죄인가. 그렇게 되면 회개하여 구원받는 역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우리 가운데는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복음을 핍박하였던 일들을 실제로 행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주 앞에 이제 나와 회개하고 주의 종으로 일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주를 섬기는 자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복음에 대한 비방과 핍박 그 자체로는 성령을 회방한 죄요, 다시는 용서 받지 못하는 죄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주님께서도 나를 향하여 회방하거나 핍박하는 자는 사함을 받을 것이로되 성령을 회방한 자는 사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교회를 향한 비방이나 핍박 자체가 성령 회방죄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이제 성령의 회방죄 나오냐면, 이것이 비방이나 핍박이 알지 못하여 이루어졌거나, 알지 못하여. 왜냐하면 이 사람이 늘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고 아는 적이 없고, 이 사람이 핍박할 때는 자기가 귀히 여기는 조상을 섬기는 예가, 유교적 예가 이 사람에게는 생명 같은 것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신앙으로 인해서 가족 간의 신앙이 생겨서 이 모든 문화와 전통과 고귀한 가치를 회방하게 되니까 이 사람이 그것을 핍박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 나타날 때 이 사람이 나중에 훗날 주와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죠. 이런 경우가 있어서 비방과 핍박을 했다 하여 그를 이렇게 성령회방죄라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괜찮은데 지금 히브리서 6장 같은 경우에요. 이미 그리스도의 복음에 능력을 맛본 것이요, 그 고귀함을 안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객관적으로 충분히 그가 동의할 만큼 객관적 증거가 있고, 그가 그것 또한 동의할 수밖에 없는 자기 안에서의 인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식을 억눌러 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대적의 마음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억눌러 버리고 자신이 주신받은 분명한 복음적 진리와 하늘의 은사의 신령함이 인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억눌러 버리며 그리스도를 핍박할 경우, 그는 더 이상 회개의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럴 경우에 성령 회방죄라 그래요. 그럼 어느 정도 인지하고 어느 정도 눌러야 되느냐, 이 부분은 사람이 분간하여 너는 이제는 안 된다를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그리스도와 복음의 신성한 하나님의 능력과 그것을 사실적 객관적 영광을 보고도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이런 사실을 자기가 부인할 수 없게끔 인지되고도 그는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마음으로 그를 눌러버리는 자는 기본적으로 성령의 구원의 역사가 뭐와 더불어 일하시죠? 뭐와 더불어 일하세요? 말씀이죠. 그렇죠? 성령께서 구원케 하신 역사가 말씀으로 더불어 역사하시는데 그 말씀의 역사요 결과요 진리됨과 영광을 보고도 인지하고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으로 눌러버렸으니 성령께서 말씀으로 더불어 역사여 구원의 길로 이뤄낼 가능성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런 의미에서 성령 회방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에베소서 6장의 내용이 이것이 이제 성령 회방죄라 이렇게 바로 단언해서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러나 한 사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회방죄라고 말하기는 어렵지 모르지만 다시 타락한 자들, 그럼 6절에 타락한 자들의 죄의 내용이 뭘까 할 때 성령 회방죄도 여기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완전히 떠나버려요. 일시적으로는 한시적으로는 그가 위선자여 선택받지 못한 죄인으로서 교회에 참여하여 우리 다음 시간에 교회론을 배울 때 이 내용을 또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 성령의 은사에 따른 그런 그 영광의 빛을 일시적으로 맛보지만 그러나 떠나버린 자들, 타락한 자들, 부정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현재 욕을 보였으므로 다시는 구원함이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68페이지 두 번째 그러나부터 같이 읽어보면요. 그러나 참으로 중생한 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도 성령님의 은사를 잃을 수 있지만 완전히 잃지는 않으며 구원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으며 자신들의 죄와 타락의 상태를 깨달아 마침내 회개합니다. 이것이 이제 신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차이죠. 참으로 중생한 자라면 성령님의 은사를 소멸할 수도 있고 또 그런 일이 있어서 영적으로 메마른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완전히 잃거나 완전히 떨어지는 일은 없어요. 왜 그렇죠? 그렇죠? 회복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회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회복이란 뭐죠? 회복이란 신자는 그냥 괜찮으니까 라는 것이 아니고 회복이란 뭘 의미하죠? 그 밑에 줄 나왔죠. 죄와 타락의 상태에서 회개하여 돌이키는 일들을 회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자가 죄와 타락에 빠질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있지만 근데 이제 죄와 타락에 빠졌어. 그러면 그 자가 히브리서 6장에 의한 타락의 결과인지 신자의 타락의 결과인지 어떻게 구별하죠?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신자라 할지라도 죄와 타락에 빠져 있으면 말씀의 권면에 의해서 쉽게 예민하게 반응을 할까요? 안 하죠. 고집이 생겨서. 왠 죄와 타락에 빠진 신자는 지금 신자라 할지라도 지금 뭐예요? 옛 성품에 꽉 잡혀 있고 자기 자연적 기질에 따라서 지금 성이 이렇게 차 있고 자기 욕심으로 눈이 어두워 있는데 근데 말씀으로 권면한들 쉽게 알아들을까요? 안 듣죠. 제가 제 길로 가죠. 그래서 많은 고통과 징계의 매를 받고 힘들게 눈물을 쏟고 나중에 이제 주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 일이 있게 되어지겠죠. 근데 차이는 뭐냐면 그 상태로는 사실 구별이 잘 안 가요.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데 이 시험이 들어있는 상태인지 처음부터 이 사람이 믿음이 없었던 자인지 이게 분별이 잘 안 가요. 그러니까 성도끼리 신앙의 교통을 하시고 성도에 교제하시면서 고민을 나가실 때 내가 볼 때 이 정도만해도 못 알아듣으니까 신자가 나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 처음부터 아니었어 이라고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인간적인 선을 나눠놓지 마세요. 그건 우리가 할 바가 못 됩니다. 일단 그 사람이 입술로 그리스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있으면 그 고백이 진실되다고 자기가 주장하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신자로 받아주고 인정하고 대화를 나눌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권면하고 오랜 세월을 지켜보는 거죠. 세월이 결국 말해줘요. 세월을 지켜보는 거죠. 6개월을 말 않고 지켜볼 수 있고 1년을 지켜보고 2년을 지켜보면 돼요. 근데 한 3년 지난데도 전혀 생활의 반성과 변화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떡할까요? 신장 아님으로 이렇게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그것도 3년도 아니고 4년쯤 가야, 5년쯤 가야 어떻게 가요? 평생 지켜보는 수밖에 없어요. 평생. 근데 끝까지 회개를 거부하고 가면 심히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그가 참으로 구원받은 자면 주께서 반드시 눈물의 회개로 회복시키세요. 그것이 임종의 마지막 순간일지라도 내가 그동안 너무 믿음 안에서 떠나 강박하게 있었다. 주께 내 영혼을 받으실 터이니 내가 이 모든 죄를 무엇으로 다 회개하겠는가. 회개 때를 허락하시고 그 영혼을 불러가세요. 이 이치를 잘 이해하면 회개는 기회 있을 때 해야 하는 것이에요. 임종 때까지 미루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임종의 때를 스스로 주장하는요? 그게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이 임종의 때에 말할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기회가 있어 가지면 참 다행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크지만 갑작스레 불러가시면 어떡하겠어요? 모르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기회 있을 때, 은혜 받을 만한 때 지금 회개하는 것이에요. 마음에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청정케 하고 말씀을 듣고 나니 거리끼는 게 있을 때 지금 쏟아부는 것이지 버틸수록 위태로워져요. 그러니까 성도의 견인이다라는 것은 완전히 구원의 끝까지 하나님께 붙드신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완성된 것을 아는데 그런데 이제 이 인생을 다 살고 하늘로 이제 불러 우리를 올리실 때 그때 이제 비로소 전 인생을 보니 믿음의 자태가 있었다라고 결과적 측면에서만 아는 것이면 우리는 이 가는 도중에 신앙의 여정에서는 어떻게 돼요? 항상 불안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께서는 참으로 긍휼이 많으셔서 이때뿐이 아니라 다 살고 나기 전에 이미 사는 지금에도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임을 계속해서 보이고 위로해 주세요. 어떻게 우리가 위로를 받죠? 어떻게 위로를 이게 받을 수가 있을까요? 성령을 소멸치 않고 보존시키는 그 은혜의 방편을 잘 붙들므로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배 중에, 기도 중에, 성경 공부 중에, 찬송 중에 또 여러 가지 경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위로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이런 등등의 음성으로 계속해서 말씀해 주는 민감성, 관계 민감성이 우리 안에서 열어진다고. 이게 닫힌 적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무시로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죠. 주님 보고 계셨군요, 아셨군요. 이제 그 마음에 이것도 아시는 주께서 내 더러운 생각도 아실 터인데 이 생각에서 하나님과의 교통의 관계를 꾸준히 누려가죠. 실제 삶의 자리 안에서 확인되는 거예요. 이거는 막연한 게 아니고 삶의 자리에서 A라는 사람과의 관계, 부부관계, 뭐 자식과의 관계, 직장의 관계, 모든 교우관계, 사람과 사람 관계 안에서 또 일의 모든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 알아져요. 그 관계에서 우리가 확인되어가는 천국 백성의 부활의 새 생명의 열매를,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이 땅에서도 맛보게 하심으로 인해서 견고한 구원의 견인을 이끌어가세요. 이것이 확실하게 느껴질 때 그 다음 뭐라 하냐면 나는 확신이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확신이 있다. 죄사함의 용서를 확신을 갖고 있고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신자는 누구나 다 확신을 갖는 것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구원의 본질, 구원받은 사람의 본질적 요소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확신이 없는 사람도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요. 확신이 없어도 구원을 받는데 그러나 확신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또 구하는 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영적인 부여요 상급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인 부여요 상급이에요. 그래서 같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이 누림, 이건 하나님의 칭찬이요 상급으로 주시는 영적인 부요함인데 그걸 맛보아 누릴 때는 내게 주신 바 된 천상교회에 가서 누릴 그 영생의 맛을 지금도 맛보도록 하시는 그게 이제 다윗이 말하는 송이 꿀보다 단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이라고 말할 때 느껴지는 영적 정서죠. 영적 정서죠. 그것으로 살죠. 그것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회개, 마침내 회개합니다. 그 마지막 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님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는 1. 교회 사역을 경밀히 여기며 2. 복음의 진리를 공부하고 묵상하지 않으며 3. 육신의 정욕에 빠져 각종 사악한 일에 주의함이 없이 관계하고 양심을 해치는 죄악들에 빠지며 4. 기도를 게을리하고 5. 성령의 은사를 악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구원을 도모하지 않을 때 악용 밑에 줄치고 이건 나태는 오용도 있고 악용, 오용 그 다음에 은사를 활용하지 않는 것 그 뭐라 그러나 활용하지 않는 것 그것도 한 가지 포함되죠. 교회 사역을 경밀히 여기고 또는 소홀히 여기고 또는 무관심히 여기고 경밀은 너무 강한 표현인데 경밀뿐 아니라 소홀히 여기고 무관심히 여기고 복음의 진리를 공부하고 묵상하는 일에 관심이 없으며 육신의 정의에 빠져 바다 이야기 게임에 몰두하고 그죠? 그 다음에 기도는 거의 해본 적이 없고 재주는 많은데 자신의 욕심을 채운 일에만 골몰할 때 그러면 성령께서 어떻게 되신다? 상실케 되는 것이요 신자를 할지라도 성령에서 실족해 되고 넘어지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라. 대개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와서 보면요 어찌 이렇게 눈물로 콧물로 기도하시는가 하고 가만히 기도 보면 다 뭐예요? 성령을 상실하게 되는 이 경우에 대한 모든 고통 속에 빠진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살려주세요 하는 기도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다 이래놓고 빠져놓고 어째 저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원망하거나 이 두 가지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주의 충만하여서 성령의 충만하여 하나님의 의를 놓고 기도하는 일보다는 태반이 그런 일로는 여러분이 철회하시겠어요?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제가 간절히 원합니다 하고 이렇게 그런 일로는 철회하지 않아요. 주님이 밤새 기도하신 건 그 일 때문에 기도하는데 우리는 되게 이제 이 부분의 문제 때문에 놓고 기도할 때가 많죠. 연약하니까 그렇죠. 성도는 항상 기쁨에 충만하다. 그 얘기 잠깐 끝나고 다시 한번 해보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그 항상 이제 기쁨을 누리며 사는가 이제 이르기인데 사실은 그 사도 바울도 이제 성경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그러시죠. 그리고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것이 이제 성경에 분명한 성도들의 영적 정서와 관련된 분명한 메시지고 그러한데 우리가 항상 이 기쁨을 누리는가 실제로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누리는가 그렇죠? 이분에 있어서는 답이 O예요? X예요? 항상 그렇진 않죠? 항상 그런 사람은 약간 병원에 가지 않나 싶을 정도로 항상 어떻게 우리 항상 이렇게 실실 웃고 항상 이렇게 기뻐할 수 있겠어요? 이렇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항상 기뻐하라는 그 주의 말씀이 틀렸는가? 그게 아니라 기뻐하라는 이유가 뭔가를 보면 나와요. 그 이유는 뭐냐면 복음 때문에 기뻐하는 거죠. 복음 때문에. 영원한 생명 주신 그 복음의 은혜를 생각하니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는 걸 연결돼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영적 정서 말고 또 뭐냐면 육적 정서가 있는 거예요. 육적 정서는 뭐냐면 불안하죠. 불안하고 고통도 있고 위협에 앞서 느끼는 슬픔도 있고 다 이렇게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육 가운데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육가운데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려지는 필요와 여러 가지로 인해서 우리는 불안도 있고 고통도 있고 슬픔도 있고 짜증도 있고 갈등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요. 이럴 때에 우리가 더더군다나 새 사람과 어떻게 돼요? 옛사람의 성품에 갈등이 있죠. 그렇죠? 그 옛사람의 갈등, 옛사람의 성품은 계속 우리에게 기뻐해야 될 복음적 이유를 자꾸 가리우고 이 땅의 불안과 고통과 갈등의 요소를 자극시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적 정서에도 기쁨이 있잖아요, 그죠? 육적 기쁨이 있어요. 육적 정서의 기쁨은 뭐예요? 즐거움, 육적 쾌락으로 인한 즐거움이죠. 노는 즐거움이 크잖아요. 노는 즐거움이 신나게 노는 거죠. 그러니까 노는 즐거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성품은 말이죠, 우리에게 영적 정서의 기쁨을 육적 즐거움으로 바꾸게 만들고, 그리고 육적 괴로움과 불안과 갈등으로 우리를 덮어 씌워서 근본적으로 성경에서 기뻐하라고 말하는 영적 정서의 기쁨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육체의 삶에 일락에 빠지지 말 것이며, 성경이 그것이 나쁜,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고, 거기 일락에 빠져버리면, 그게 뭐 나빠? 이렇게 묻는다. 그게 뭐 나빠? 그렇죠? 그게 나쁜 게 아니고, 그게 나쁜 게 아니고 뭐죠? 이 옛성품에 따른 어떤 마귀의 사단적 시험은 우리에게 육적 정서 안에서 불안과 고통과 갈등과 미움하는 이러한 측면의 것만 자극시킨 게 아니고, 한편은 뭐 나빠? 라는 그런 육체의 즐거움의 일락으로 우리를 끌어가요. 그러면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닌데, 그 기쁨에 빠져버리면 영적 기뻐해야 될 복음적 이유로부터 멀어져 가기 때문에서, 기뻐하라 기뻐란 말이 도대체 뭐가 기쁜가 하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성경을 읽어도 찬송을 해도 예배 나와도 기쁜 것은 못 느끼겠는데, 그죠? 이거는 내가 좋아하는 노리는 기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해를 못해, 영적 정서 이해를 못하죠. 주께서 기뻐하라 할 때 우리가 육적 정서 가운데서 육체의 즐거움과 육체의 고통과 아픔이 있다는 사실을 무시한 것이 아니고, 이 모든 사실은 같이 경험하는 것이로되, 이 모든 것에 지배당하지 않고 이겨나가는 삶의 인도하심은 기뻐하라는 말씀의 근원인 복음적 이유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참 기쁨이죠. 참 기쁨이고 오래가고 그리고 그 기쁨은 이제 간증의 내용으로 남고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아브라함이 롯과 땅 이제 싸움할 때 종들이 네가 좌하면 난 우,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아, 이거 대단한 거예요. 그걸 대단했을 때, 그래서 롯이 소돔을 택하고 자기는 이게 나왔을 때, 그때 주께서 오셔서 내가 너의 상급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주는 영적 기쁨의 내용 속에 선택은 복음적 약속을 의지해 간 것이다. 주께서 나의 삶을 주권적 인도하실 것이란 믿음 안에 의탁한 것이지, 육적인 정서 안에서의 갈등 속에서 자기 선택한 것이 아니었죠. 롯도 기뻐했죠. 자기 원하는 것을 가져갔기 때문에. 그러나 롯에게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영적 정서의 기쁨은 이해할 길이 없는 게 되어버려요. 차원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기뻐하라 그래요. 그러나 신자에게의 삶 속에서 이 기쁨이 항상 충만하게 지배적으로 나타나지만은 않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새 성품을 따라 분명히 있는 것이요, 옛사람을 벗어리고 옛 구슬을 벗어리고 새 옷을 입는 그러한 것이지만, 이 옛사람의 갈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기뻐하라는 말씀이 항상 지배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을 알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는 말씀이 기뻐할 수 없는데 기뻐하라거나 기뻐할 이유가 없는데 기뻐하라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기뻐할 이유와 기뻐할 수 있음을 깨닫고 실제로 누리기에 힘써야 되고, 이건 누림이에요. 누림. 이거는 기뻐하라는 명령으로 되어 있지만 이 명령은 지켜야 될 의무와 의무적이지, 명령은 의무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누리라는 거예요. 즐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준 영적 희약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 희약을 누리라. 그 안에서 누리라. 이 누림이 사실은 예성품의 육적 정서의 부정적 측면을 이겨내는 그 힘이 되어져요. 힘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거는 이것이 강하면 이게 없고, 이게 강하면 이것을 이기는데, 사실 이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 영적 정서의 기쁨을 아는 범위 내에서 육정서를 이겨내. 그러니까 주께 구원받은 날 나는 더 이상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뭐 춤추고 노래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받는 모든 이제 그 복음성의 내용들이 그 사람들이 육적 정서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신앙적 갈등을 소홀히 하거나 없는 듯, 사실 완전주의적 자기가 성령의 영화의 상태에 이른 것처럼 얘기한다고 말하면 그건 거짓된 고백이죠. 그러나 복음성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또는 우리 찬송가에 나와 있는 내용 가사들이 주로 인한 기쁨을 찬송할 때 이러한 영적 구조 안에서도 복음적 이유 때문에 기뻐할 그 누림이 실제적으로 자신에게 체험적으로 나타났다라고 되어진다면 나는 기뻐요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나는 슬퍼요라고 할 거예요? 실제 기쁜데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그거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어깨춤이 나오는 거고 심령이 들썩들고 그 말 들으면 기쁘고 다른 사람이 그걸 부르면 좋다고. 왜 남이 예수 믿고 좋다는 내가 왜 좋냐 말이에요. 같은 신앙 안에 공명성이 있기 때문에 내 영적 정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 성령님은 꼭 필요합니까? 이 우스꽝스러운 질문에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같이 읽어보면 우리의 구원에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눈이 멀었고 심령이 부패했기 때문에 성령님이 없이는 선한 것을 행하기는커녕 생각도 할 수 없으며 중생이 불가능하고 하나님을 알 수도 또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없으며 천국을 기억으로 받을 수도 없습니다. 뭐 이해하겠죠? 그렇죠. 자, 아 같이 읽으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답, 우리의 믿음과 회개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중생하여 믿음을 고백하고 양심의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께 순종을 시작해 나가는 등의 성령님의 은혜의 활동과 그의 은사를 통해서 압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케 되며 사망 가운데서도 위로를 받고 환난 중에서도 기쁨이 있고 믿음 가운데 끝까지 견디는 신앙의 인내를 보이게 됩니다. 죄에 빠져 있을 때도 양심의 평안을 누릴 수 있나요? 양심의 평안을 어디서 찾죠? 우리가 주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완전 성화를 이룬 사람은 없죠. 따라서 우리는 여전히 새 사람과 옛 사람의 갈등을 우리 내적으로 갖고 있죠. 갖고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새 사람의 역사가 큰 것이요, 옛 사람이 약해지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반대가 크겠죠. 그래서 이것은 서로 새 사람의 역사와 옛사람 품에 대한 역사는 서로 줄다리 가고 있죠. 어느 쪽이 더 큰 것이냐. 성령의 충만을 주고 와라. 그런데 이러한 아무리 세상 품에 따른 새 사람의 역사가 나한테 충만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옛사람의 이 갈등이 육체의 소욕이 전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양심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 양심의 평안을. 그래서 그 양심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여 자신에게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성화의 부족성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양심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괴로워한다 그 말이에요. 괴로워한다. 양심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괴로워한다. 이것을 이러한 것을 우리가 신앙이라고 신앙적 근심이라 이길 수 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나치지 안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새 성품에 따라 살아가는 신앙적 열매의 긍정성과 하나님께서 내 자녀 삼으신 적극적 증거 분명히 있어도 불구하고 내 안에 누구라도 피할 수 없는 옛 성품의 흔적 때문에 그 흔적에 너무 민감해져서 양심의 불안과 괴로움에 젖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그리스도의 피의 속죄 사역에 대한 확신마저 자기 안에서 양심의 평안에 이르는 데까지 이렇게 누리지를 못한다면 그런 복음 안에서 자유케 된 자로서의 행복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참 그 영적인 어떻게 균형을 잡아간다는 것이 이렇게 쉽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치로 뭘로 생각해봐도. 왜냐하면 한편으로는 자기가 옛 성품에 따라 큰 죄를 짓고 있는데 양심의 평화를 그지기 누리고 있어. 그러면 이것은 정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야, 이게 죄에 대한 뭐로 와야죠? 회개로 와야죠. 회개로 와야죠. 근데 이때 이 사람이 말하면 야 죽게 다 용서했는데 뭐 하고 죄를 또 천연스럽게 지어. 죄 짓고도 뭐 민망함이 없어. 주께서 다 용서했는데 너는 어찌 그 복을 모르냐. 이게 바로 뭐냐면 다락방의 문제죠. 다락방 교회 알죠? 다락방 교회의 문제는 바로 이 점이에요. 다락방 교인들은 절대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죄인됨을 알고 회개하시오 라는 설교를 받지 못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왜 이런 회개를 해야 되는가? 주께서 다 용서하셨는데라는 그 용서에 대한 무조건적 위로가 참복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만이.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영생의 약속을 주신 것에 있어서의 구원의 확신과 위로는 천명되어 있고 전제되어 있고 원리이지만 그에 불구하고 우리를 거룩함으로 불러내신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지은 바 죄에 대한 예성품을 씻어가는 성화적 요청은 하나님께서 묻고 계신 거예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성화적 요청 앞에서 괴로워하는 영적 근심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는 게 신자라고. 근데 이게 있는 게 신자면 양심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것 아닌가? 근데 어찌하여 불안해하고 괴로워하면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은 것을 모른다 하여 평안을 누리라 말하는가? 어떻게 평안을 누리라 말인가? 이런 문제가 또 등장하죠. 지극히 괴로워하는 사람은 양심의 평안을 못 누린다. 근데 이 균형적인 답은 어디냐면 내가 죄를 회개하는 의미에서의 양심의 불안과 괴로움은 실로 좋은 것이나 그러나 그 일정한 회개를 했을 때에 그 회개는 죄를 인정하고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죄악된 행실을 끊는 거예요. 죄를 인정하고 죄악된 행실을 끊으면서 또 끊을 만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렇게 죄를 인정하고 죄악된 행실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끊는 자의 회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반드시 받으시고 조건 없이 용서하신다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평안이 와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냐면 죄를 짓고도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뭐죠? 수많은 핑계와 변명이죠. 말로 못 당해요. 이 분명히 죄인데 수많은 핑계와 변명으로 자기를 다 합류해. 거기다가 말씀의 지식까지 동원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어지면서 양심의 평화를 누리는 것은 강박한 마음이요 완악한 마음인 거고 죄는 말로는 인정하는데 끊을 의지가 전혀 없어요. 그런 사람이 양심의 평안을 누릴 때 그것은 왜곡된 평안이라 그 말이에요. 양심의 평안은 뭐냐면 죄를 인정하고 죄를 끊기를 소망하며 주의 도심 따라 그렇게 주 앞에 회개에 나올 때 어떤 죄라도 주께서 용서하시며 그 어떤 죄라도 잃어버리시고 망각하시는 주의 인자의 풍성하심 그 앞에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평안을.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이 모든 죄악을 실로 내가 한번 회개를 크게 경험하고 그 이로 아는 것은 뭐냐면 내로 하여금 이 회개케 하신 주님은 일일이 모든 죄 하나하나마다 다 낱낱이 그때그때마다 다 이렇게 회개치 믿지 못하더라도 내 마음의 향방은 이미 주를 향하여 싸우니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싸우니 주께서 나의 이전의 죄와 그리고 장래 인생 사는 모든 동안의 죄를 같은 회개의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나에게 항상 영원히 완전히 용서했음을 내가 믿노라 하는 의미에서의 평안함이에요. 이 평안함이에요. 그러니까 이 평안과 양심의 평안과 이 불안의 이 사이는 영적인 균형성이 잘 잡혀져 있어야 되죠. 실제로는 신자는 되게 중생의 은혜를 경험한 신자는요 되게 양심의 평안의 확신을 누리는 것이 참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양심의 평안이 바로 뭐가 되냐면 새 사람 따라 살아야 될 영적인 동력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죄를 다 용서했으니 가서 다시 범죄치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바로 그것이거든요. 내가 다 용서했으니 범죄치 마라.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려했을 때 주께서 고개를 들라 너를 돌로 치던 사람이 다 어디 있느냐 주여 없사옵나이다. 정죄하는 모든 사탄의 손길을 다 끊어버리신 거예요.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느니 그걸로 이제 완결한 선언이 된 거죠. 그러니 다시는 범죄치 마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 은혜는 그 양심의 평화 주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그러면 성화적 차원에서 양심의 불안이 죄에 대한 방자함이 아니고 그 양심의 불안은 회개케 근심케 하는 회개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죠. 회개하는 이르게 하는 근심. 그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어떤 분은 성화에 대한 지나친 예민함 때문에 양심의 평안을 다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정상적인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온전치 못하니까 나태하고 방종에 빠지는 것이 문제지만 성화에 대한 지나친 기대와 예민성 때문에 심령이 늘 주 안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평안치 못한 것, 그것도 성화에 대한 실적인 동력을 못 가져요. 뭐가 있냐면 괴로움만 있는 거죠. 주께서 이미 용서하셨는데 왜 그 괴로움을 짊어지냐 말이에요. 그러나 자신이 성화의 과정 안에서 누려지는 나태한 죄성에 대한 이 감각이 또 없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영적인 성찰을 통해서 말씀의 성찰을 통해 자기를 돌아보는 과정, 그것이 그 성령이 충만한 인도하심에 사는 사람의 신앙의 자태고, 그거 외에는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를 불러 세우시는 다른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다음 교회를 보죠. 54문다. 54문답 성경 한번 열어보세요. 아니 저 성경 아니라 교재 86페이지 문부터 54문 읽고 답 읽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보편적 교회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답.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모든 인류 가운데서 영생을 위하여 선택하신 교회를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그의 말씀과 성신으로 자신을 위하여 불러 모으고 보호하고 보전하심을 믿습니다. 나도 지금 이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이며 영원히 그러할 것입니다. 거룩하고 보편적 교회는 어디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게 사도신경 맨 마지막에 성령을 믿사오며, 그다음에 뭐로 되어 있죠?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때 공회하고 성도가 교통하는 게 아니고 성도끼리 교통하는 걸 믿고, 또 하나 믿는 뭐예요?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성도의 교통을 믿사오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말로 언론하죠. 혼돈하는 분이 있고, 거기서 말하는 거룩한 공회라는 것은, 공회라는 것은 보편적 교회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 보편적을 영어 한자로 공 이런 말 쓴 것이고, 교회를 모임이니까 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회. 그러면 보편적 교회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Catholic Church를 의미하는 거예요. Catholic. Catholic이라는 말, 로마 Catholic. Catholic 교회 있죠? 천주교회? 그 Catholic이란 말은 보편적이란 단어의 뜻이에요. 그 단어를 표현한 영어적 표현이에요. 유니버설 또는 general 이런 표현들도 보편적이라는 뜻을 가질 수 있는데, Catholic이라는 말을 신학적으로 보통 더 선호해서 쓰죠. 근데 Catholic Church라, 천주교인들은 자기를 Catholic Church라고 그러지 Roman Catholic Church라고 안 해요. 로만자를 안 붙여요. 왜냐하면 로마이라는 것은 지역적 이름이죠. 그냥 Catholic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특수, particular, 이게 특수성이지. 특수한 교회니까 로맨 캐톨릭이라는 벌써 거의 모순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로마에 본부를 두고 있지만 전 우주교의 본부가 거기 있는 것이고, 실제 캐톨릭 출신이라고 얘기하지 로마 캐톨릭만 하기 싫어해요. 자, 근데 우리는 꼭 이제 로마 캐톨릭이라고 불러줘요. 왜냐면 캐톨릭 저희가 너희가 캐톨릭이 아니라 이런 얘기하는 거죠. 이제 그 이름 갖고 이제 시비를 거는 건데, 여러분이 그 문답을 보게 되면 거룩한 보편적 교회라는 것은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교회 두 가지 특성을 제시해놨어요. 하나는 거룩성, 교회는 거룩하다. 또 하나는 교회는 보편적 교회한다. 이게 두 가지 특성을 붙였는데, 조금 더 답을 보면 세분화된 다른 특징이 또 나타납니다. 첫째,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모든 인간의 영생을 위해 선택하신 교회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교회다. 그래서 선택하신 주체가 하나님 아버지냐 하나님 아들이냐, 이런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안에 설명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아들 안에서 선택되어진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교회, 그리고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선택한 교회이기도 한 거죠. 그리스도가 주체이면서 동시에 교회를 품고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인데, 세상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그랬으니까 여기는 시간의 시간의 보편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속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세상 마지막까지 교회의 영속성이 등장해. 교회의 영속성. 교회는 세상 첫날부터 마지막까지 항상 있어 왔다. 아니, 교회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부터 생긴 거 아닌가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사도 베드로가 사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교회가 탄생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신약적 교회에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생겼어요. 그러나 신약적 교회는 그렇지만 구약에서는 뭐예요? 이스라엘을 통하여 교회가 있었던 것이고 이미 뭐죠? 아담 때 주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여인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며 하나님 말씀에서 이미 복음적 약속이 주어졌기 때문에 결국 교회는 창세로부터 시작되어 온 것이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세상의 마지막 날까지 이 땅에 구원의 방주요 구원의 방편으로 계속해 오고 있는 것이다. 교회의 양상은 달라졌지만 교회의 본질은 동일하게 존재하고 있다 해서 교회의 영속성이 첫 번째 등장해요. 모든 인류 가운데서 이게 소위 교회의 보편성의 사람에게 있어서의 보편성이에요. 모든 인류 가운데서 것은 남자 여자 종이나 자주자나 차별이 없이 헬라이나 또는 뭐예요? 이스라엘 유대이나 유대이나 헬라이나 차별이 없이 어떤 계급적 인종적 차별이 없이 모든 인류 가운데서 불러냈다. 가운데서니까 모든 인류를이 아니에요. 모든 인류를 그러면 보편 구원론이 되므로 이단이 되고 비성경적 가르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하신 교회는 모든 인류를이 아니고 뭐죠? 모든 인류 가운데 그래서 거기에 보편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가운데 보편성이 있고 그 다음에 어디에나 뭐 세상의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의 세상 그 세상은 뭐냐면 동시에 공간 개념이 있잖아요. 처음과 마지막은 시간적 개념이 영속성이 있지만 공간 개념으로서의 보편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보편적 교회를 믿습니다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첫째는 이 지구상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신자를 불러내심이 있고 어느 지역에 산다고 소외됨이 없이 그리고 두 번째는 어느 때나 하나님의 교회는 계속 있어 왔으며 세 번째는 어느 계층이나 인종이나 차별이 없이 민족의 차별이 없이 하나님께서 그하기 백성을 불러내셨다. 따라서 교회는 보편적이다라는 거예요. 왜 불러내셨는가? 영생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 목적을 해놓았어. 교회를 통하여 영생을 부여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 따라서 교회는 그럼 실제로 어떻게 구성이 되는가? 교회 구성 요소를 첫째,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교회의 단일성이나 교회의 단일성 또는 통일성에 교회는 이거 하나 외에 다른 교회가 없어요. 이 교회 외에 다른 교회가 없어요. 그럼 이 교회는 오직 하나요? 따라서 교회는 단일적이며 통일적인데 교회의 단일성 또는 통일성, 교회의 유니티죠. 그것은 무엇으로 단일성과 통일성을 설명하는가? 할 때 뭐냐면 참된 믿음이죠. 참된 믿음. 참된 믿음의 내용은 뭐죠? 말씀.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믿는 참된 믿음이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는 영적 원리요 특성이에요. 다시 말하면 뭐가 아니죠? 교회에 예배하는 의식. 교회의 어떤 건물 모양, 교회의 어떤 외적인 어떤 요소가 어떤 기관의 특성, 그것이 교회를 하나로 만들어지는 단일성의 원리가 아니고 뭐가 원리다? 진리의 말씀에 따라나가는 참된 믿음. 자 보세요. 그러면 뭐냐면 아니면 장로교 정치 체제를 가져야만 교회가 교회고 장로교 아닌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라는 말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장로교 정치 체제만이 장로교라는 것은 교회 정치 체제임이에요. 그 마치 말하면 우리는 장로교는 감리교는 똑같은데 뭐가 다르나 싶죠? 이게 뭐가 다르냐면 교회론과 관계된 거니까 이 장로교는 교인들이 모여서 교인들이 모여 있음이 교회이긴 하죠.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유기체적 교회라 하지만 제도적이요 기관적임의 교회는 아직 성립이 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분이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한 20, 30명의 무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교회 아니에요? 교회죠. 근데 그 교회는 아직은 유기체적 의미에서 교회일 뿐이지 기관적 의미에서 교회는 아직 되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교회는 기관적 교회이기 위해서는 성경에 말씀하신 교회에 주신 바 된 직분자가 세워져야 돼요. 그 직분자가 바로 목사요, 장로요, 집사가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세워지는 교회의 조직이 갖출 때 비로소 하나의 기관소 교회가 형성되어지며 그게 이제 인정을 받는데, 근데 그 미조직 교회라 하는 상태로 개척교회 당연 처음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조직을 구성함에 있어서 교회끼리 모여서 자, 당신 내가 당신 목사요. 그럼 당신 장로하고 권사 이렇게 해서 우리끼리 임의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그 목사를 위임해 나가는 과정에 노회가 어떻게 위임을 주장하죠. 잘 보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장로님을 선출하는 것보다 목사의 청빙은 다 누가 해요? 노회가요? 교회가 해요? 지교회가 하죠. 우리 개교회가 목사 청빙, 장로 선출, 집사 선출 다 하는데, 그런데 보세요, 장로와 목사는 노회로부터 고시를 봐야 되고 그 이거 뭐야 그 안수 취임하는 임직에 대한 허락을 받게 돼 있어요. 장로의 임직 청원을 받고 기도의 허락이 없으면 임의로 못 뽑아요. 그 왜 그래요? 우리가 다 뽑는데. 그게 장로의 특징이야. 장로의 특징은 뭐냐면 노회가 교회 직원의 위임권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선출권은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개교회가 갖고 있는 거예요. 개교회가 선출하지만 노회가 그것을 위임해요. 근데 침례교는 어떠냐면 개교회가 선출하고 개교회가 위임하는 거예요. 선출한 회중이 위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임의 권한이 개교회에 있고 장로교는 노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교 목사님은 자기가 목회하는 목회지를 떠나면 더 이상 목사가 아닌 게 돼요. 전직 목사일 뿐이에요. 그러나 장로교 목사는 목사 계획 목회단 다닌 교회를 떠나도 여전히 목사예요. 왜냐하면 노회에 호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하세요? 그래서 장로교 목사님은 목회를 하다가 그만둬도 여전히 목사지 전직 목사가 아니에요. 교회로는 전 어느 어느 교회 단임 목사라고 할 수 있지만 목사라는 직분은 노회 호적이기 때문에 유지가 돼. 노회에서 일정 기간 동안 지켜봤는데 목회지가 안 나오지 아니하는 어떤 분명한 환경적인 제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목회에 대한 소명을 분명하게 나타내지 아니함으로 목회지를 찾지 않고 또 교회를 개척하지 않아 목회를 오랜 기간 동안 그만둔 사람의 경우는 노회에서 제명을 시키게 돼 있어요. 당신은 소명상 목회직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묻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제명을 시키거나 면직을 시켜요. 면직을 시키는 거지.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그런 경우 아닌 지금 목회직 소명이 있고 목회지를 찾지만 그러나 일정 기간 동안 목회지가 없는 사람의 경우에 있어서는 무임 목사로 노회 소속한 목사로 계속 있을 수 있어요. 감리교의 경우는 엄밀히 말하면 우리나라 감리교는 교회의 선출과 감독회죠. 감독회에서의 인준이 꼭 장로교 노회제를 그대로 빼닮아서 노회제를 흉내냈는데 본래의 감독제는 영국 성공의 경우 영국 성공회는 온전한 의미의 감독제를 하고 있는데 감독제는 교인의 선출권이 없어요. 목사의 성직자의 위임권을 감독단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에 보내서 훈련시켜 데려온 다음은 감독단이 뭐에 관계없이 교회에 청빙이 없이 그냥 안수줘서 신부로 또는 성직자로 서임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필요한 교회가 있으면 파송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개교회는 뭐죠? 성직자에 대한 선출권도 없고 다만 뭐예요? 감독단을 바라보다가 보내주는 사역자를 받아서 그에 의해서 목양을 받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그게 감독교회예요. 그리고 이제 로마 캐톨릭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로마 캐톨릭 교회는 감독교회와 유사하죠. 차이는 뭐냐면 그 신부의 서품에 대한 권한이 감독단이 아니라 최종적 권한이 교황 한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교황 한 사람이 교회예요. 왜냐하면 교황은 그리스도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럼 교회의 머리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지만 가시적으로는 누구죠?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가시적인 교회의 머리가 되면 머리는 안 보이고 몸만 보이면 문제가 생기잖아. 생각해요. 머리 없는 몸만 다닌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이상해. 그러니까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보이는 머리가 필요한 거예요. 보이는 머리는 누가 되는 거예요? 아, 그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 곧 누구죠? 사도 베드로. 사도 베드로가 로마의 주교였으니까. 그것도 전설인데. 그래서 이제 베드로의 이름하여 베드로부터 직계의 그 뭐예요? 안수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대리자라. 그래서 교황이 그리스도 대리자로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황이 혼자 다 못하니까. 혼자 못하니까 소위 주교단을 형성하는 거죠. 캐톨릭 추기경이들 해갖고 그들에게 위임함은 거기서 서품이 이루어져요. 서품이 추기당이 이제 위임받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성당에 있는 로마 캐톨릭 신자들은 5천명 만명이 모였어도 스스로 성직자를 선출할 수 있다 없다? 없고 그 다음에 오직 그렇게 받은 자들이 파송돼 나가는 것일 뿐이에요. 이렇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이, 그러니까 이제 감독단과 로마 캐톨릭은 비슷하나 교황을 머리로 하느냐 아니냐의 차이로서 로마 캐톨릭과 영국 성공의 감독제도가 다른 것이고, 우리나라의 감리교는 감독제이기 때문에 사실 파송 개념은 있지만, 파송 개념이 있어요. 그러나 선출은 뭐예요? 교회에서 선출한 자를 안수하는 장로교적 변형이 그 안에 들어갔어요. 본래는 감리교는 사실 연회라든가 이런 데서 노회를 대신하는 연회 이런 데서 파송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몇 년씩 임기를 두고 5년씩 제1감리교였다가 그 다음에 제2감리교하고 파송하여 순환하게 되어 있는데, 개신교가 교구제를 떠나서 개교회 중심주의로 되어지고 한 사람의 설교자에 따라서 교인들이 모여지는 이런 교양성을 갖고 교인들이 사는 거주지에 가까움에 관계없이 임의로 교회를 찾아가는 그런 현대 산업 사이의 교통의 발달 등등으로 인한 이 정서 때문에 사실 파송하면 교인이 글로 따라가 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꾸 이렇게 목사를 따라다니는 경향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파송의 의미가 자꾸 무색해져 가잖아요. 결국 그렇게다 보니까 결국은 그 감리교회도 A 목사가 가서 교회를 성장시키면 그 교인들이 그 A 목사를 딱 붙들고 있고 그 목사도 그 길을 떠나고 싶지 않고, 그래서 결국은 장로교적 교회의 선출에 의한 노회 위임처럼 그런 변형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의 감독제는 안 하고 있는 거죠. 이해하세요? 그 침례교는 어때요? 침례교는 교인이 선출하고 위임권도 뭐예요? 회중 자체가 갖고 있는 거고, 감리교는 교인은 선출권을 갖고 어떻게 임직 임명과 위임권은 노회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노회를. 그래서 장로교는 개교회가 A라는 목사를 청빙하려고 할 때 목사를 직접 컨택을 못해요. A라는 교회가 당회에서 청빙을 구성했다가 A 목사를 청빙하고 싶으면 A라는 목사가 소속한 노회에다가 청빙하는 거예요. 그 노회가 청구를 받아서 이 교회가 과연 자기 소속한 노회 목사를 받을 만한가 갖고 그 목사에게 그 편지를 건네줘요. 그 그대 뜻이 어떤가 묻고 목사는 노회에다가 허락할 뜻을 보면 그럼 노회가 다시 허락을 해주고, 그래서 노회가 중지에 서서 교인의 목사 청빙 관련한 교회에 해야 될 바를 서약을 서약받고 그 다음에 그 서약에 의하여 목사에게 목양에 대한 책임을 권면하는 그런 의식의 절차를 통해서 하게 돼. 이게 이제 장로교 제도예요. 그러니까 장로교는 교회가 여러분 교회가 시끄러워, 장로교 교회들이 이제 막 싸움 나고 난리가 났을 때 그 중재를 다 누가 하죠? 노회가 와서 간섭해. 그러면 이제 교인들은 맨 노회는 개가 가재가 개편이고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맨 목사편만 든다고 이제 교회에서 이제 교인들이 불만을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아무튼 노회가 와서 이렇게 중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교회 당회의 재판이 당회의 치리가 이건 옳지 못하다는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서 안 되면 저기 뭐야 상급 법원에 2심 재심을 요구할 수 있죠. 그 대법원까지 올라갈 수 있잖아요. 일반 세상에서. 그런 것처럼 이 교회법 안에도 지교의 문제는 어디로 올라갈 수 있어요? 헌법상 노회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게 교회 재판이 이렇게 되어 있긴 해요. 장로교 제도의 특수성이죠. 이게 특수성이에요. 이 얘기를 왜 나오게 됐죠? 뭐 때문에? 무슨 얘기 있었는데? 본문에서 참된 믿음 하나가 되도록. 장로교 제도만이 교회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 이 지금 말한 장로교니 그다음에 침례교식은 회중교회란 건데, 회중교회든지 아니면 이제 감독교회냐, 로마 교황 캐톨릭 교회냐 이런 것들은 다 정치 제도에 따라서 교회를 구별하는 말들이에요. 정치 제도에 따라서.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정치 제도가 다르다고 해서 교회가 하나 되지 않는 게 아니고, 정치 제도는 다르지만 교회가 여전히 하나 되는 것은 말씀이 각한 복음의 통일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를 왜 강조할까요? 왜 강조할까?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누구? 누구? 천주교인들. 로마 가톨릭. 로마 가톨릭은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의 하나됨을 너희가 다 깨버렸다. 너희는 교회가 아니다. 교회는 하나다. 우리의 떨어져 나서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교회는 하나인데 하나인 우리 교회를 떠났으니 교회가 아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논리가. 그럼 무엇을 가지고 교회 하나됨을 주장하는 거죠? 교황을 머리로 하는 가시적인 교회의 몸의 하나. 그 몸을 구성하는 골격이 뭐예요? 정치 원리니까 로마 교황 제도라는 교회 정치 제도 원리를 떠났으니 너희는 교회가 아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일 때 로마 교황 정치 제도에 따라 하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됨을 원할 때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며 라는 그 표현 하나 속에는 뭘 의식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저들이 주장하듯이 로마 교황 정치 제도나 또는 예배는 어떻게 해요? 미사를 드리는 식으로 예배 드려야지 이렇게 말씀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아니다 라는 식으로 어떤 예전이나 그런 것으로 하나됨을 말하는 것이 아니요, 교회의 통일성은 어디에 있다? 바른 진리에 대한 참된 믿음이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요 표현 하나가 어마어마한 종교개혁의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 시간이 됐어요.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면 여기서부터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영원전에 택정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시고 영생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하여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셔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특별히 각각의 정치주의에 따라 다르지만 우리에게 장로교회를 주시고 하나님 말씀 입각한 아름다운 교회 정치를 우리 눈으로 보게 하시며 그 가운데 개교회를 또한 주셔서 그건 우리가 생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붙드시는 주여, 우리가 걸음이 주의 모든 귀한 복음의 말씀 앞에서 성령의 인도함 따라 교회 충실한 생활을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천상교회를 때까지 지상교회 안에서 주를 위하여 수고하는 자들에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